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와 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4일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전인대와 정협은 매년 거의 같은 기간에 열려 양회로 불립니다. 국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정협전국위원회 회의는 4일 오후 3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왕약 정협 주석은 본부보고서에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복잡한 국제정세와 각종 도전에 대응해 중대한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회격인 전인대는 5일 오전 개막식을 시작으로 13일까지 계속됩니다. 리커찬 총리는 5일 오전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 보고를 통해 중국의 경제 성장 목표를 비롯해 올 한 해 중국의 주요 정책 목표를 발표합니다. 이번 양회에서는 지난해 10월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년임을 확정한 시진핑 국가주석을 보좌할 총리와 부총리, 상무위원 등이 공식 임명됩니다. 권력 서열 2위 총리에는 리창 중국정치국 상무위원이 내정된 상황입니다. 리창 총리 내정자는 지난 3년 동안 지속됐던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인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러시아의 공격을 받은 우크라이나 지원과 중국의 러시아 군사 지원 대응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직전인 지난해 2월 초에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움직이면 우리 둘 다 대응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었다며 그리고 우리는 함께 그 약속을 잘 지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독일의 군사비 지출 증가를 비롯해 자국 내에서 역사적인 변화를 주도한 숄츠 총리의 강력하고 흔들림 없는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미국 다음으로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해 가장 많은 지원을 한 국가입니다. 숄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평화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 시점에 우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필요한 만큼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중국이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데 대한 우려도 공유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중국의 대러시아 지원 가능성과 관련해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이 3일 이란에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3월 초 이후 약 1년 만의 방문으로 최근 제기된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의혹을 풀고 교착상태에 빠진 이란 핵합의 복원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방문은 올해 초 이란에서 농도 83.7%의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발견된 이후 이란 원자력청의 초청으로 이뤄졌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틀간의 방문 동안 모하마드 에슬람이 이란 원자력청장을 비롯한 이란 고위 관리들과 회담합니다. AFP는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그로시 사무총장이 세이에드 아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도 만나 이란 핵합의 복원 협상을 재개하고 최고위급 대화 채널을 다시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IA는 지난 1월 이란 포르도 지하 핵시설 조사 당시 핵무기 제조 수준에 버금가는 고농축 우라늄 입자가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최근 회원국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남부 조하루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해 최소한 4명이 숨지고 약 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재민들을 위해 200여 곳의 임시초소가 마련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둔으루 사드 조하루 주지사는 로이터 통신에 11월과 12월은 우기이기 때문에 늘 대비가 돼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예상치 못한 기상으로 인해 대비를 못했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은 말레이시아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에서 앞으로도 며칠간 비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 내일 대체로 맑겠으나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평북, 함경북부, 항해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한때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17도가 되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네 명의 사춘기 소녀들이 평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피트 아저씨. 사만다가 묘지에 있는 그에게 찾아가자 피트 아저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네가 막지 못할 일들이 삶에서 일어날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과 마음의 문을 닫아선 안 돼. 난 그동안 시간을 허비해왔어.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1995년 미국에서 개봉한 레슬리 링카 글래터 감독의 코미디 드라마 영화 Now and Then입니다. 해석하자면 지금 그리고 그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기를 겪는 사춘기 소녀들의 우정, 신체의 변화, 죽음, 사랑을 이들이 중요한 시기에 함께 겪으며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 리치, 로지 오도날, 도라 버치, 멜라니 그리피스, 가비 호프만, 데니 무어, 애슐리 아스톤 무어, 리타 윌슨 등이 출연한 영화 Now and Then.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1970년) 여름, 인디애나 셸비 마을. 천진난만한 개구쟁이 4명의 소녀들은 12살입니다. 로버타, 크리시, 티니, 사만다는 한마을 앞뒤집에 사는 친구들이죠. 이 소녀들은 워머 형제라는 짓궂은 남학생 무리의 놀림에 맞서 싸우기도 하고 묘지에 갔다가 미스터리 살인 사건을 파헤치면서 모험을 일삼는데요. 그런데 이 소녀들에게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로버타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크리시는 엄마의 서툰 성교육으로 정원에 집착합니다. 배우가 꿈인 티니는 멋내는 걸 좋아해 벌써 아카데미 수상소감을 연습하는 맹랑한 소녀죠. 사만다는 아빠가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데요. 이들 네 소녀는 각기 다른 환경, 성격, 취향을 지녔지만 트리하우스, 즉 나무 위에 집을 사서 이들의 아지트를 만들기 위해 용돈을 모으며 우정을 돈독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미스터리 모자 살인사건을 추적하다가 모아둔 돈을 써버리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 살인사건 기사를 찾다가 로버타는 엄마의 사망 기사를 읽게 되는데요. 로버타 엄마의 사망 원인은 교통사고였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자 살인사건, 로버타 엄마의 교통사고, 밤에만 나타나는 피트 아저씨. 내 소녀에게는 이 세상이 안전하지 못한데요. 안전한 세상에서 함께 살자고 이들은 꿈을 꾸는데 사춘기를 함께 보낸 4명의 여자친구들이 이성에 대한 관심,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통해 성장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 Now and Then은 여성 감독인 레슬리 링카 글래터의 장편 영화 데뷔작인데요. 수잔 토드와 데미 무어도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제작진 전원이 여성으로 구성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4명의 소녀들의 우정이 성장하는 과정을 잘 묘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화 Now and Then은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촬영됐습니다. 주로 다운타운 지역을 강조하면서 촬영됐는데요. Now and Then의 레슬리 링카 글래터는 미국의 텔레비전 감독으로 그녀가 에피소드 연출에 참여한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길모어 걸스, 웨스트 윙, ER, 매드맨, 홈랜드 등이 있습니다. 2009년 매드맨으로 미국 감독 조합상 드라마 시리즈 부문 최우수 감독상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음악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토니 올랜도 앤던의 Not Three Times, 세 번 노크예요.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on the ceiling if you want me.
Now&Then은 데니 무어를 비롯해 멜라니 그리피스, 로즈 오도널, 리타 윌슨 등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성인역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등 소녀역을 맡은 아역 배우들의 깜찍한 연기가 더욱 볼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럼 아역 배우들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남자 형제들 사이에서 자라 털털하고 정의로운 로버타 역할의 크리스티나 리치는 8살 때 학예회에서 The 12 Days of Christmas라는 연극을 해 비평가에 눈에 띄어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배우로 아역 시절 1991년 영화 아담스 패밀리에서 웬즈데이 아담스 역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었는데요.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 후보와 에미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고요. 아이스스톰, 몬스터, 스피드 레이서 등 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나우앤덴에서 어린 시절부터 꿈꾸던 배우가 된 티나 티니 터셀 역의 도라버치는 4살 때부터 광고에 출연했고 6살 때부터 연기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 아메리칸 뷰티에서 제인 버넴을 연기하면서부터 아역 배우에서 연기자로 거듭났다고 하죠. 이후 더 홀, 판타스틱 소녀 백서 등의 작품으로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나우앤덴에서 훗날 작가가 된 사만다 역할의 가비 호프만은 4살 때 광고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1989년 필 알덴 로빈스 감독의 판타지 드라마 영화 필드 오브 드림스에서 케빈 코스트너의 딸 역으로 영화의 첫걸음을 뗐습니다. 1990년 이 영화로 영 아티스트 어워즈 시상식에서 첫 번째 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영화 화산, 흑인과 백인 등에 출연했고요. 가정주부가 된 크리스 드윗 역할의 애슐리 아스톤 무어는 어릴 때부터 배우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4살 때부터 연기를 시작했고 광고에 출연했다고 합니다. 대표작으로 베어 마운틴의 비밀과 나우앤덴 등이 있는데요. 2007년 26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악 듣고 옵니다. Signed, Sealed, Delivered, I'm Yours. 서명하고 봉인하고 배달됐어요. 난 당신의 것이랍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스티비 원더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Yeah.
오늘은 사춘기 소녀 4명의 꿈과 고민, 삶을 다룬 영화 나우앤덴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요즘 10대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싱크탱크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10대들은 우울증이 괴롭힘이나 마약, 음주보다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에서 10대 우울증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소년, 소녀들은 정신건강을 주요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13살에서 17살 사이에 1,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더니 70%는 불안과 우울증이 중요한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55%는 괴롭힘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고 51%는 마약 중독, 45%는 음주라고 답했는데요. 불안과 우울증에 대한 걱정은 성별, 인종,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서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청소년들이 우울한 원인은 뭘까요? 청소년들 절반 이상은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30%가량은 외모에 대한 압박, 28%는 사회에 적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고 하네요.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경쟁적인 세상에서 어린 시절을 훼손하면서 과거 세대와 비교해 숙제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사교활동에 더 적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음악 듣고 옵니다. 프리다 페인의 Band of Gold, 금으로 된 가락지,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Now and then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영화는 1,200만 달러의 제작비를 들여서 3,700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등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요. 1978년에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영 아티스트 재단에서 젊은 예술가에게 수여하는 영 아티스트 어워드에 4명의 배우들이죠. 소녀배우 크리스티나 리치, 도라 버치, 가비 호프만, 애슐리 아스톤 무어가 1996년에 지명됐지만 수상은 못했습니다. 나우앤덴 음악은 작곡가 클리프 에이델먼이 맡았는데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Daydream Believer, 공상을 하는 신봉자들, 더 멍키스의 목소리로 함께 듣고 오시죠.
Oh, I could hide 'neath the wings of the bluebird as she sings. The 6 o'clock alarm would never ring. But it rings and I rise, wipe the sleep out of my eyes. My shaven razor's cold and it stings.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believer and a homecoming queen?
You once thought of me as a white knight on his steed. Now you know how happy I can be. And our good time starts and ends without our love one to spend. But how much, baby, do we really need?
Cheer up, sleepy Jean. Oh, what can it mean to a daydream?
영화 라라랜드를 본 관객의 반응은 어떨까요? 영상, 색감, 살짝 뿌연 화질, 설명하기 힘들지만 뭔지 모를 특유의 포근한 분위기가 좋다. 배우 캐스팅도 좋고 재미있다. 나도 다시 소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먼지가 쌓인 초등학교 앨범을 펴는 소중한 기분이다. 12살 친구들의 연기가 훌륭했다. 걸작이다. 호기심 가득한 소녀들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 영화다. 나의 사춘기를 채워준 영화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나우앤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영화 나우앤덴은 처음 부분에 느리게 시작이 돼서 조금 진부한 인상을 줬다라고 전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나우앤덴은 아주 기본적인 10대 드라마다라고 호평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배드핑거의 No Matter What, 당신이 뭐가 됐든 함께 듣고 오시죠.
I will always be around.
영화 나우앤덴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절친한 친구들은 성인이 돼 다시 나무 꼭대기의 집에서 만났는데요. 작가가 된 사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건 인생의 나쁜 일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좋은 것들을 놓쳤다는 거야. 잊고 싶은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아픈 과거를 받아들여야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또 다른 유명한 대사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명의 소녀들이 어릴 때 한 말이죠. 서로 가족들의 일들로 힘들어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맹세하자. 서로 필요할 때 모이기로. 우리는 모두 하나다. 성인이 돼 다시 뭉친 이들은 영화가 마무리될 때도 이 말을 하죠. 이번에 나우앤덴 명장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만다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아 괴로워하고 있을 때 티나가 자신이 하고 있던 구슬 목걸이를 끊어내서 팔찌를 만들어 사만다에게 채워주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팔찌를 잃어버리고 마는데 하수구에서 떨어진 팔찌를 건지려다가 물에 잠겨 죽을 뻔한 사만다를 피터 아저씨가 구해주는 장면,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베네티 페어의 Hitchin' a Ride. 한 번 더 달려요. 영화 나우앤덴 중에서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동네' 오늘 들른 곳은 가정주부, 산파, 작가, 연예계 스타 등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이제는 어른이 된 4명의 소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평범한 모두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 나우앤덴이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영화 Now and Then 중에서 수잔나 홉스의 Now and Then, 그때 그리고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동네 이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년 초 미국은 전년도 극장가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수십 개의 다양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후보 명단들을 공개하죠. 이 중 가장 굵직하고 저명한 영화상으로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오스카상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달 12일에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데 후보작과 배우 등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시 최초의 여성에서는요. 두 영화 시상식에서 최초의 여성이 된 미국 영화계의 획을 그었던 두 명의 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헐리우드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인정한 첫 번째 여성 캐슬린 비글로 감독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여성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의 평생 공로상인 세실 B. 드밀상을 받은 주디 갈란드 소개합니다.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다음 주말이네요. 오스카상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네.
네, 일단 이 상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진행자께서 방금 오스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식 명칭이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상입니다. 네. 국제적 권위 최고 영화상이고 아카데미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상식의 수상자들 모두 영화인으로서의 최고 영예를 얻는 동시에 트로피를 하나씩 갖게 되는데 이 트로피의 이름이 오스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스카 시상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 그랬을까? 한 여자 도서관 사서가요. 트로피가 우리 삼촌 오스카 닮았네? 라고 했던 것을 기자가 듣고 신문에 칼럼을 썼던 게 시초라는 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확한 유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시상식에서 몇 개 부문을 뽑나요?
예. 최고 영화에 주어지는 작품상 있고요. 최고 감독에게 주어지는 감독상 있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해서 23개 부문이 있고 특별상까지 포함해서 약 30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올해로 95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서 후보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올해 후보 명단에서 여행시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우주연상 후보율은 미세이리어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국 사람들한테는 양자경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여배우고요.
네.
지난해 흥행을 거뒀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제목의 영화 여주인공입니다.
네.
미셸 여씨가 만약에 오스카상을 거머쥔다면 아시아계 최초의 또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오스카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슬린 비글로, 또 주디 갈란드 두 명인데 알아보죠.
네. 자, 먼저 2010년에 제82회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은 캐슬린 비글로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에 제작해서 2009년 미국에서 개봉된 전쟁 액션 영화 더 허트 로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What's the best way to go about disarming one of these things?
So if everything looks okay when I get down there, I'm just gonna give these people something to think about.
네. 자, 미군이 참전한 이라크 전쟁에 파병돼 있는 그 미 육군 소속 폭발물 처리반 EOD의 활동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전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쾅 터져서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이 폭발물을 해체하는 폭발물 처리반의 작업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네.
이 허트로커는 2010년 오스카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음향상 6개 부문 휩쓸었고요.
네.
영국 아카데미상, 또 미국의 크리틱스 초이스상 등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50여 개의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시상식에서 또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네.
보호 장비를 입고 또 쓴 대원이 지뢰를 제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죠.
네. 잘못 건드리면 정말 바로 꽝 터지는 폭발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줄을 미세한 줄을 하나씩 끊어가는데 진짜 그 숨죽여봤던 기억이 나네요.
몰입도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여성 최초로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은 캐슬린 비글로시입니다.
네.
실화는 아니지만 정말 사실적인 그 장면을 위해서 각별한 제작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비글로반 감독이 지난 2009년에 VOA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들어보시죠.
There was a tremendous amount of tension already in the script, and that had a lot to do with the fact that Mark Bowl
자, 캐슬린 비글로 감독은 이 엄청난 긴장감이 바로 마크 볼식 대본에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본을 쓴 마크 볼시가 2004년 가을에 이라크의 폭발물 처리 대원을 관찰한 것을 담았고 폭발물 처리 현장에서 나는 그 갈등을 매우 보도하는 식으로 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관객들이 마치 이라크 바그다드 폭발물 제거 현장에 실제로 있으면서 또 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를 바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감나는 영화 장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25. 25 meters, roger that. Butcher shop, 2 o'clock, dude has a phone.
Why is Eldridge running? Come on, guys, talk to me.
Drop the phone! Hey, Brown! I can't get a shot!
이게 폭발물 터지는 소리 같은데요.
네네.
소리만 들어도 어떤 장면인지 눈에 그려집니다. 예, 자, 허틀로커는 또 미국 남자 배우 제러미 러너 씨에게 유명세를 안긴 영화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봐도 흥미로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글로 감독이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긴 했지만 알고 보면은 뭐 당시에도 감독으로서 꽤 유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71입니다. 노장 감독입니다.
네.
캐슬린 비글로 감독은 할리우드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영화 감독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샌카를로스 출신이고요. 1978년에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단독으로 감독한 그 첫 작품이요. 1987년에 개봉한 그 Near Dark였습니다. 공포물입니다. 흡혈귀인 뱀파이어를 서부 영화 속에 담은 건데요. 뭐 뱀파이어 영화 장르의 변종이다. 잔혹하고 화려하다. 이상한데 아름답다. 시각적으로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다. 뭐 이런 언론의 비판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91년에 화제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를 만드는데요. 이 패트릭 스웨이즈 유명하죠?
네.
키아누 리브스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은행 강도이면서 파도를 타는 서퍼 그리고 형사가 서로 쫓고 쫓기는 액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롤링스톤 잡지가 여성의 시선으로 본 역대 최고의 액션 영화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그러게요. 여성 감독이 액션 영화만 줄줄이 만든 사례가 흔하지 않은데요.
그럼요. 예.
네, 비글로 감독이 감독한 액션 영화물 얼마나 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세 편 말고도요.
네.
1990년의 액션 영화입니다. 블루 스틸이 있고요. 95년의 스트레인지 데이즈 공상과학 스릴러 영화고요. 2002년에 만든 K9 위도우 메이커는 미국의 핵잠수함 영화로 그리고 2012년 작품인 Zero Dark Thirty 이 영화는 911 테러를 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10년 동안 추적하는 이야기를 극화한 거고요. 2017년에는 디트로이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1967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벌어진 폭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뭐 듣고 보니까 장르가 전쟁 아니면 액션, 스릴러, 폭력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캐슬린 비글로 감독, 노르웨이계 도서관 사서였던 어머니, 그리고 페인트 공장의 관리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좋아했고요.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뉴욕의 한 미술관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예술가의 삶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가난한 화가로 살았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컬럼비아 대학원 영화 프로그램에 입학해서 이론과 비평을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교수로도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1978년에 단편 영화 셋업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이 영화 역시 폭력이 소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글 감독의 영화 소재에서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여성 감독으로서 어떤 성평등이나 뭐 여성 주제를 다룬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비글로 감독이 자신을 여성 감독, 이렇게 여성 감독으로 분류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 감독에게 남성 감독 이렇게 성별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비글로 감독이 미 언론 매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저항이 있다면 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무시한다. 난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영화 제작 중단을 거부합니다. 누가 무엇을 감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화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더 많은 여성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매체와는요.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이 매체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 역할이나 장르 전통을 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화에 집중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글로 감독이 또 제임스 캐머런 감독하고 부부였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비글로 감독은 그 타이타닉, 아바타, 터미네이터, 뭐 영화계 거물인 캐나다 출신 제임스 캐머런 감독과 부부였습니다.
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요. 영화 작업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글로 감독이 2010년 감독상을 받았을 당시에요. 커메란 감독도 영화 아바타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또 비글로 감독은 카메란 감독 외에도 쿠엔틴 타란티노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그렇죠.
이 감독과도 뭐 쟁쟁한 감독과도 경쟁을 했는데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네. 자, 영화계의 한 획을 그었네요. 여성 최초로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았던 캐슬린 비글로 감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주디 갈란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주디 갈란드 본명은 프랜시스 에스텔 검입니다. 1922년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나서요. 1969년 영국 런던에서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사인은 약물 과다 투여했습니다.
네.
주디 갈란드는 뮤지컬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 최초의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 수상자이고요. 골든글로브의 평생 공로상인 유명 감독 이름입니다. 세실 비 드밀상의 수상자입니다.
네. 이 주디 갈란드라고 하면은 1939년 영화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음악이 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즈의 마법사 이 갈란드 씨가 불렀던 오버 더 레인보우인데요.
네.
1935년부터 영화계 발을 디딘 갈란드 씨에게 이 영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네.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역을 맡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보셨지만 이 목소리가 정말 곱고 청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는 20세기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꼽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줬고요.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삶을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주디 갈란드 씨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5번 결혼을 했고요. 또 양성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경쇠약, 알코올 중독, 불면증까지 시달리다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우여곡절 겪었고 그래서 불과 47살 나이에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지만 음악가로서 또 배우로서 공적은 크게 인정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데뷔 후에 거의 뭐 쉼 없이 작품 활동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36년부터 1947년까지 뭐 90개 이상의 트랙을 음반 트랙을 녹음을 했고요.
네.
1955년에서 65년 사이에는 또 12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와.
당시 최고의 편곡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뭐 대중가요의 새로운 해석으로 감성과 지성을 드러낸 사람인데요. 영화계에 공로를 세운 것을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세실 비 드밀상까지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소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영화계의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된 두 명의 여성 캐슬린 비글로 감독과 여배우 주디 갈란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디 갈란드가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생각하게 했던 노래 저 무지개 넘어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come back, 돌아오다라는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Ben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렇지? 맞아, 그가 돌아온다고 생각 안 해. 무서운 영화에서 흔한 이런 상황이 오늘 문법 강좌의 주제입니다. Come back. Come back은 미국인들이 일상 대화에서 자주 쓰는 구동사입니다. 동사 come, C-O-M-E, 소사 back, B-A-C-K, come back. come과 back이 함께 쓰이면 come back, return, 돌아오다 라는 뜻이 됩니다. 대화에서 벤이 원래 장소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죠. 물리적인 장소로의 귀환을 표현한 겁니다. 다른 문장 들어보겠습니다.
I'll come back and pick you up in half an hour.
30분 후에 당신을 데리러 돌아오겠습니다.
Come back and see us again sometime.
앞으로 또 우리를 보러 오세요. 물리적인 장소로 복귀할 때 come back, 돌아오다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두드러기가 생겼다 없어졌는데 또다시 생겼다 이런 표현도 가능합니다. 어떤 증상이 다시 생겼을 때도 come back을 사용합니다.
I thought my rash had gone, but it seems to have come back.
두드러기가 없어진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생긴 걸로 보여요. 또 come back은 대화 중에 특정 주제로 복귀하는 것도 come back이라고 표현합니다. 미국 정치인들의 토론을 시청한다고 가정해보세요. 똑같은 주제에 관해 계속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disagree with you. I know what the American people want.
I don't think you do. Look, I keep coming back to this point.
저는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인들이 원하는 걸 압니다. 당신이 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세요. 제가 이 지점으로 계속 돌아오고 있잖아요. 방금 들으신 토론에서 한 사람이 coming back to this point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this point, 이 지점은 전에 했던 말을 뜻하는 거죠. coming back이라고 했으니까 그 말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했던 말을 또 하는 중이란 의미가 되는 거죠. 또 기억이 돌아오다라는 표현도 come back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s soon as he entered the school, childhood memories came rushing back.
그가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무서운 영화의 한 장면, 벤은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맞아요,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Ben isn't coming back, is he?
No, I don't think he's coming back.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come back, 물리적 장소로 귀환할 때, 또 정치 토론을 가정해서 대화 주제로 복귀할 때, come back이라는 표현 할 수 있다는 것 살펴봤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외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확실히 종식시키고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의 길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푸틴 대통령은 현재 외교에 진정한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Here's what he said just a few weeks ago. Unless and until Ukraine accepts the new territorial realities.
블링컨 국무장관은 몇 주 전에 그가 한 말은 다음과 같다며 우크라이나가 새로운 영토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야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크라이나와 세계가 푸틴 대통령의 국토 강탈을 묵인하라는 얘기라며 이는 유엔 헌장에 관심을 갖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존중하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잔혹한 전쟁을 벌인 지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의 침공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요구에 발맞춰 지원을 조절해왔으며 우리는 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otal, the United States has committed nearly $30 billion since the beginning of Russia's invasion.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300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투입했다며 우리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은 지난 1년 동안 130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지원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이 같은 노력은 매우 크고 중요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지금은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 푸틴에게 우방국들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가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폭력 사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외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의 전쟁이 전략적 실패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He's failed to overthrow the democratically elected government of Ukraine. He's failed to subsume Ukraine into Russia or to break the will of his people.
블링컨 장관은 푸틴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하거나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 굴복시키거나 우크라이나 국민의 의지를 꺾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키이우, 하르키우, 케르손을 위한 전투에서 패배했다며 그의 군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며 그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과 나토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진정한 외교의 전망을 앞당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 상황이 우크라이나에 계속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경우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 때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